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이 핵무기를 만들거나 실험하지도 다른 이들에게 넘기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언제라도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는 PBS 방송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북한이 위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아주 잘 인식하고 있는 김 위원장과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위터 글은 김 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를 발표한 뒤 미국 정부에서 나온 첫 번째 반응입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중국은 타이완과의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지만 타이완 통제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의 타이완 정책을 천명한 타이완 동포에게 고하는 편지의 발표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통일은 타이완을 중국 일부로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중국이 홍콩을 통치하는 방식인 일국양제의 타이완 모델이 통일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타이완의 독립을 막는 데 필요한 모든 옵션을 보유할 것이며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이날 기자들에게 대다수 타이완 국민은 일국양제를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타이완의 민주주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극우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어제 공식 취임했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브라질은 사회주의와 정치적 올바름 그리고 비대한 국가로부터 해방의 날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의 부정부패와 범죄, 경제적 무책임, 이념 등에서 브라질을 해방하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또 시장을 개방하고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훌륭한 취임 연설을 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축하한다면서 미국은 당신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필리핀 중부 지방에서 열대성 저기압의 영향으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80명을 넘어섰습니다. 필리핀 정부 당국자는 열대성 저기압 오스만이 중북부 457개 마을을 강타해 최소 85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재난당국에 따르면 사망자들은 대부분 며칠 동안 계속된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가옥이 파괴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과 경찰이 포함된 구조대원들은 현재 사고 지역으로 접근하기 위해 중장비를 동원해 도로를 덮친 잔해를 제거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4만여 가구 약 19만 2천 명이 크고 작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경 장벽 예산 문제로 촉발된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12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백악관이 오늘 여야 지도부를 대상으로 국경 보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백악관에서 열리는 브리핑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원 원내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국 의회는 내일 새로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셧다운을 종결하기 위해 국경 장벽 예산을 제외한 새로운 예산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국경 장벽 예산이 포함되지 않는 예산안에 공화당 의원들은 절대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남미 국가 온두라스가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온두라스가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테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사안을 놓고 이스라엘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도스 온두라스 대통령은 어제 열린 자이르 보우소나루 신임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만나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와 관련해 2차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놓고 미국과의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을 제시했다고 풀이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은 북한의 5세 이하 어린이 5명 가운데 1명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며 올해 북한 내 사업에 1,95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는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신년사와 관련해 2차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PBS 방송의 뉴스아워 보도를 인용하며 김정은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거나 실험하지도 또는 다른 이들에게 넘기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도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면서 그는 북한이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김 위원장은 2019년 새해를 맞아 발표한 신년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미국이 자신이 취한 선제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를 거부하고 제재와 압박을 유지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에도 자신의 트위터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북한 담당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며 북한과 진전을 이루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다음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이 다시 추동력을 얻게 될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상응 조치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교착상태가 좀처럼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새로운 건 아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2차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에 대한 발표가 멀지 않았다는 말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2차 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려는 유인책일 뿐 무게가 실리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자신의 육성으로 대미 협상에 관한 입장을 밝힌 직후 나온 만큼 이전과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신년사 중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전파하지도 않겠다고 밝힌 부분에 주목한 점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핵 동결을 의미하는 이 대목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년사 중 미국 언론들이 주목한 새로운 길에 무게를 두지 않은 점도 특징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갖고 있는 위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제 발전의 길이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부터 북한 경제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비핵화를 촉구해왔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5월 말에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은 눈부신 잠재력이 있으며 언젠가는 경제적, 재정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으로 진실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도 이 점에서 나와 의견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런 정치적 수사에 영향을 받을까요?
예, 북한이 요구하는 건 비핵화가 완료된 이후의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단계적인 제재 완화입니다. 이 점에서 미국과 차이가 뚜렷하고 이 차이가 현재의 교착 상태를 가져온 배경입니다. 다만 경제 발전에 관심이 큰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를 고대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2차 정상회담에서 제재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 벽두의 정상회담 의지를 거듭 확인했는데요. 회담이 조만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될까요?
예, 이에 대한 입증은 미국이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의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북한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1월이나 2월 중 2차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양측이 지금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고위급 회담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예,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실무선에서 의제 등을 조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놓고 빅딜, 이른바 큰 틀의 합의를 바라고 있지만 그렇다고 회담의 장소와 시기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접촉을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두 지도자가 2차 정상회담 의지를 확인한 만큼 조만간 실무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비핵화에 이에 따른 상응 조치인데요. 양측이 이 문제에 관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북한은 협상 초기부터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의미하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비핵화 이후에나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비핵화 완료 전에는 제재 해제는 없다는 방침이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쪽이 양보해 선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현재의 교착 상태가 계속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미국이 먼저 상응한 실천적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한 만큼 북한이 양보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결국 대북 제재의 시점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현재의 교착 상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놓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의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을 제시했다고 풀이했습니다. 남북관계 진전을 강조하며 미한 관계를 훼손하려는 의도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언급이 의심스럽다며 핵동결을 하겠다는 뜻으로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이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핵동결 조치도 바람직하지만 필요한 조치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핵동결의 성공 여부도 사찰단이 북한 내부의 접근에 검증해야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또한 가능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핵무기의 생산과 시험, 사용, 전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핵무기에 대한 폐기 언급은 없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의미를 명확히 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모호함만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I have a hard time having much confidence in interpretations of the North Korean position about denuclearization of the
무엇보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무엇인지 해석할 수 없다며 이번 신년사가 북한의 의도를 더 명확히 정의해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다만 김정은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열의를 보이며 미한 관계를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Is the idea that the North is pretty committed.
특히 남북관계의 진전 속도가 제재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의지에 의해 제한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설명입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도 김정은이 미한 동맹 간 균열을 시도하는 오랜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북한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외교관들과 만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전까지 최대 압박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일방적인 조치를 계속 요구할 경우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을 인용하며 위협을 표현하는 방식이 매우 온건하고 간접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현재의 외교 노력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게 이번 신년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Which he expressed. That threat was very mild and indirect. And to me, that's the most important message of the speech.
아울러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비록 비핵화를 향한 추가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북한의 핵 역량 개발 속도는 늦출 수 있다며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Even if we don't make any further progress toward denuclearization, the test freeze slows down North Korea's ability to further develop.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한이 계속 핵무기와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지만 적어도 실험 유예는 관련 역량 개발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중에서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는 대목에 주목했습니다.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에게는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국제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핵대결로 복귀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위협도 함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기반 시설 해체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요구는 근본적으로 2017년 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갈 때 일부 제재를 해제했던 전임자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김 위원장의 요구로 인해 뒤로 물러서서 전임자들과 비슷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결정해야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정부로부터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제재 해제와 종전선언이 비핵화 조치를 재촉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김 위원장이 대화 용의와 비핵화 진전을 위한 요구사항 사이에 균형을 맞췄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 언제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미국이 제재를 유지하고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김 위원장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아무 조건 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두 사업 모두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전문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새로운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저항 의사를 함께 섞어서 내비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여전히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새로운 정상회담을 갖기를 희망하지만 미국이 제재와 압박 작전을 계속할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위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는 지난해 대미 외교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울러 미국이 경제 제재를 완화하기 전까지 핵 폐기를 위한 추가 조치를 거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분석했습니다. AP통신은 김 위원장이 큰 판돈이 걸린 핵 정상회담이 2019년에도 이어지기를 희망했지만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미국의 미한 연합훈련을 계속 중단하고 전략자산을 한국에 배치하지 말라고 요구한 점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행동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미국과 한국 사이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미국이 경제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 김 위원장이 그 같은 위협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거부권을 통해 제재 체제를 지킬 수 있고 한국에 대한 영향력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통신은 또한 김 위원장이 한국에 미국과의 군사훈련을 재개하지 말라고 촉구한 점을 들면서 앞으로 맺게 될 협정에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 약화가 수반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풀이했습니다. 뉴스 전문 케이블 방송인 CNN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미국의 일방적 요구가 계속될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새로운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ABC 뉴스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더 많은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말하면서도 미국이 경제 제재를 끝내지 않으면 핵무기 개발을 강화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의원들은 2019년 새해 제재 강화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이끌기 위해 대북 유류 공급과 금융거래 차단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다시 상정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미북 협상 진행 상황을 30일마다 의회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도 연초 재상정될 전망입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며 VOA가 준비한 신년 계획,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올해 미 의회의 북한 관련 입법 방향을 살펴봤습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미 의원들은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줄곧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진전이 있음을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에 초점을 두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데는 당적을 막론하고 큰 이견이 없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코리 가드너 위원장은 지난달 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 정권의 비핵화라는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목표에 근접하지도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회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의원들은 새해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이끌기 위해 대북 제재 강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오는 3일 개원하는 116대 의회에서 지난 회기에 이어 다시 추진될 대북 제재 법안은 리드 액트와 브링크 액트 두 건입니다. 모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가드너 의원이 주도한 초당적 법안인 리드 액트는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의 줄임말로 유류를 비롯한 대북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하원에서도 동일 법안이 상정됐었습니다. 브링크 액트는 민주당 소속의 크리스 벤 홀런 상원은행위원이 주도 작성한 초당적 법안으로 대북 금융거래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뇌사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오토 원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으로 명명됐으며 지난 회기 하원은 유사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리드액트와 브링크액트는 모두 지난 회기 해당 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지 못하고 결국 폐기 처리됐습니다. 가든 의원과 벤 훌런 의원 모두 올해 이 법안들을 다시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든 의원은 최근 VOA에 새해 틀림없이 리드액트를 재상정할 것이라며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할 때까지 최대 압박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추진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o, absolutely. I'm committed to pushing every avenue possible to continue the maximum pressure doctrine.
또 미국은 아직 북한으로 들어가는 석유를 끊지 않았는데 이런 석유 공급 차단이 한 방안이 될 수 있고 대북 금융 제재를 위한 수단도 아직 더 많이 있다며 북한이 계속 비핵화 약속을 지키기를 거부할 경우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많고 의회도 틀림없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든 의원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계속 중단하는 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기다려줄 수 있다는 식의 접근법은 좋은 방식이 아니라며 최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대북 협상과 관련해 언급한 인내는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미국은 대북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반도 비핵화 정의에는 미국의 핵 위협 제거도 포함된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가든 의원은 북한은 비핵화할 계획이 없고 현재로서 북한과의 회담 개최는 무의미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미북 2차 정상회담 계획 취소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에 전 세계 파트너 국가들도 동참해야 한다는 겁니다. 벤 훌런 의원도 새해 의회가 개원하면 동료 의원들과 함께 브링크액트 재상정 방안을 포함해 북한에 취할 다음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ll the information suggests that we are not making a lot of progress in that direction.
모든 정보가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며 대북 경제 제재 체제 누출 현상도 심하다는 지적입니다. 벤 훌런 의원은 또 최근 상원 은행이 청문회에서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지적하면서 의회가 북한과 관련해 어떤 진전이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은 알겠지만 북한이 제재를 회피해가고 있다는 증거들이 매일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가 그다지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 경제에 더 이상 최대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브링크 액트가 처음 발의될 당시 초안에는 현재 중단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인 개성공단과 관련해 북한 당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 화학, 생체, 방사능 무기를 해체한 이후 재개해야 한다는 의회 인식 조항이 포함됐다가 삭제된 바 있어 올해는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대북 협상에 관한 의회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도 다시 상정될 예정입니다.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가드너 의원과 함께 지난해 6월 행정부에 대북 협상 진행 상황을 30일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대북정책 감독 법안을 공동 발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 역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VOA에 법안 재상정 여부와 관련해 메넨데즈 의원이 올해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사안이라며 연초 법안을 다시 발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최근 VOA에 2018년 말 전개되는 일에 따라 새해 의회는 북한의 과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며 김정은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전부이며 이는 그동안 미국이 기울인 노력들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nd there may be depending upon what we see unveiled in the next before the end of the year. There may be new actions.
의회가 다음 조치를 검토하기 전 대북 현황에 관한 총체적 재점검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벤카딘 상원 외교위원은 현 대북 상황과 지난 2년에 걸친 북핵 테러리즘 지원 활동과 인권 유린 상황을 점검하는 행정부의 의회 브리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일반적인 진술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진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감독을 시작으로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외교위원은 중요한 부분에서 미사여구 이상의 진전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에 대한 의회의 다음 조치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It depends on how it develops. So ultimately, I really don't think that on the issues are.
이어 남북 관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많은 것이 달려 있을 것이라며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가 지난해 17건의 대북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국가와 기관을 포함한 132개 대상과 300번 넘게 제재 관련 논의를 하고 북한 주재 대사들로부터 브리핑을 받는 등 활발한 제재 관련 활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허가한 제재 면제 조치가 모두 17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었던 네덜란드 대표부가 지난달 31일 안보리에 제출한 위원회 연례 보고서에서 공식 확인한 수치입니다. 해당 조치들이 유엔 회원국과 유엔 산하기구, 그 밖에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고도 명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15건은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의 25조를, 나머지 2건은 2325의 31조와 2375호의 18조를 각각 근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나 단체의 활동에 대북 제재 적용 면제를 결정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2397호의 조항이 인도주의 지원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점으로 미뤄 최근 승인 사실이 공개된 국제아동기금 유니세프와 유진벨 재단과 같은 국제구호단체들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별 활동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8월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이후 유니세프와 유진벨 재단의 구호활동에 대한 제재 적용 면제를 승인하면서 세부적인 품목과 금액, 수량 정보 등을 자체 웹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유니세프가 북한에 반입할 수 있는 품목의 총액은 245만 2천 달러, 유진벨 재단은 277개 품목 309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다른 한 건을 승인하는 데 근거가 된 결의 2325의 해당 조항은 북한에 주재하는 외교 공간이나 해외 기관의 지점에 적용됩니다. 현재 대북제재위원회는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과 청진 주재 러시아 영사관, 평양 주재 불가리아 대사관 등이 개설한 5개의 은행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옛 소련 시절 빌린 차관을 갚을 수 있도록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개설된 계좌 역시 이 허가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한 개 나라나 기관의 은행 계좌에 대한 허가가 지난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한 건의 승인은 북한과 합작 사업 등을 금지한 결의 2375호와 관련된 요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합작 사업 관련 승인은 남북한 철도 연결 사업으로 앞서 네덜란드 대표부는 지난해 11월 BOE에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에 앞서서도 추가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네덜란드 대표부의 연례 보고서의 작성 시점이 지난달 21일인 점으로 볼 때 착공식에 대한 승인 내역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한 해 일부 유엔 기구들로부터 북한에 대한 기술적 지원 등 여러 활동이 제재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요청들에 대해 답변을 했다면서 안보리의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사항들을 상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재 이행과 관련해 나라와 관련자들이 포함된 132개 대상과 358회에 걸쳐 교신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170여 회의 연락이 오갔던 2016년이나 2017년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번 연례 보고서는 지난 1년간 이뤄진 대북제재위원회의 다양한 활동 내역들도 담겼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2018년 한 해 동안 7차례의 비공식 협의와 한 차례의 공개 브리핑, 5번의 지역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공식 협의에는 지난해 2월 5일 이뤄진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와의 만남과 5월 18일 영국 대사와의 만남이 포함됐습니다. 또 지난해 8월 20일에는 러시아가 제출한 안보리 서한을 논의하기도 했다고 밝혔지만 서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점이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중간 보고서가 안보리에 제출된 직후인 만큼 관련 협의가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을 압박해 중간 보고서 내용을 수정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원본 공개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통상 9월 전후 공개되는 중간 보고서는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3월 30일 27척의 선박을 제재하고 10월 16일 추가로 3척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80명의 개인과 75개의 기관이 제재 명단에 올라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활동 내역도 소개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유엔 회원국과 기관 등에 387개의 서한을 보냈고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바하마 등 17개 나라를 현장 방문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이탈리아에 이어 지난 1년간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었던 네덜란드는 안보리 임기 종료로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올해부터는 독일이 대북제재위원회의 새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올해 북한 내 사업에 1,95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5세 이하 어린이 5명 가운데 1명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니세프는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2019년 대북 사업을 위해 1,95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가장 많은 980만 달러가 영양 사업에 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식수와 위생 사업을 위해 580만 달러가 필요하고 보건 사업에 39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니세프는 구체적인 올해 사업 목표로 북한의 5살 이하 어린이 가운데 저체중 어린이 7만 명을 입원과 통원 방식의 치료 급식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5살 이하 어린이 160만 명에게 미량 영양소 보조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설사병에 시달리는 5살 이하 어린이 89만 명을 치료하고 600만 명이 기본적인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9만 명의 임신부들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2만 명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니세프는 북한의 5살 이하 어린이 5명 가운데 1명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5살 이하 어린이의 3%가 심각한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니세프는 지난 2015년 이후 북한 내 사업을 위한 인도적 지원금 모금액이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대북 사업 필요액 1,650만 달러 가운데 10월 말 기준으로 31%에 해당하는 520만 달러만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제약이 심해지는 재정 환경에서 기부자들의 지원이 없으면 유니세프는 어린이들의 기본적인 인도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중국과 타이완은 반드시 통일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무력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설했습니다. 또 브라질 새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사회주의로부터 해방을 선언했고요. 미 연방정부 부분 폐쇄가 2일로 12일째를 맞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연방의회 지도부를 만납니다.
중국과 타이완이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이 연설을 했군요.
네, 양안 통일은 역사의 흐름이자 바른 길이다. 타이완 독립은 타이완에 심각한 화를 가져올 것이란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라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말했습니다. 이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타이완 동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40주년 기념회에서 이렇게 연설했는데요. 2019년 새해 벽두부터 이 시 주석이 타이완과의 통일을 화두로 던진 점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타이완과의 통일을 강조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조국은 반드시 통일해야 하며 통일은 필연적이다. 중국과 타이완의 제도적 차이는 통일의 장애물이 아니며 분열의 핑계는 더더욱 아니다. 이렇게 거듭 통일을 강조했는데요. 4,200자 분량 연설문에서 통일이라는 단어가 46번 나왔다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설명했습니다. 시 주석이 통일 이후 타이완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도 직접 설명하면서 통일의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중국과 통일되면 타이완 주민들이 어떻게 살게 될 거라고 했나요?
네, 국가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이 확보된 전제 아래서 평화 통일을 실현하겠다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통일 이후에도 타이완 동포들의 사유재산, 신앙 종교, 합법적 권익은 충분히 보장받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는데요. 공산주의 중국과 통일하더라도 타이완의 정치적 자유와 시장 경제 체제는 그대로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통일이 되더라도 타이완을 공산화하지 않겠다는 말이군요.
예, 맞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을 예로 들었는데요. 예. 중국 정부가 일국 양제, 그러니까 한 국가 두 제도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 주민들은 영국 관할 아래서 발전시켜왔던 사회적 제도와 생활 방식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당히 이화적인 메시지로 들리는군요.
예, 하지만 강경한 발언도 함께 있었는데요.
예?
이 통일 추구 과정에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군사력을 사용한 통일 여지를 남겨둔 건데요. 하지만 무력을 타이완 동포들에게 쓰려는 게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외부 세력의 간섭과 극소수 타이완 독립 분열 세력의 활동을 겨냥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외부 세력은 누구고 독립 분열 세력은 누군가요?
예, 외부 세력은 타이완 당국과 독자적인 교류를 늘리고 있는 미국이고요. 독립 분열 세력은 타이완 정부 내 강경 독립 추진파를 가리킨 걸로 중국 언론 매체들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덩샤오핑 이래 역대 중국 지도자들은요, 타이완과의 통일 교섭 수단의 하나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줄곧 유지해왔습니다.
시 주석이 2일 연설한 타이완 동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40주년 기념회가 어떤 행사였습니까?
예, 중국이 지금까지 총 5번 타이완 동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의미를 두는 게 40년 전인 1979년 1월 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내놨던 내용인데요. 군사 대치 상황을 끝내고 교류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무역, 우편, 항해를 서로 통하게 하자는 3통 제안이 포함됐는데요.
네.
이 1979년은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 해이기도 합니다. 자, 이 메시지 이후에 타이완 해협 양쪽에서 포탄 수십만 발을 주고받던 교전이 중단됐습니다.
2일 시 주석의 연설에 대한 타이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시 주석의 통일론을 즉각 거부했습니다. 중국 정부를 향해 중화민국, 그러니까 타이완의 존재 사실을 직시하고라고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촉구했는데요. 타이완은 중국에 소속된 곳이 아니라 중화민국이라는 별도 국가라는 겁니다. 중국의 일방적 통일 시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건데요. 차이잉 총통은 전날 1일 신년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의 신년사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중국이 타이완을 상대로 반드시 지켜야 할 네 개 항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가 중화민국의 존재를 직시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2,300만 타이완인의 자유민주 수호의 뜻을 존중하라. 세 번째, 평화적이고 대등한 방식으로 양측의 차이를 처리하라. 네 번째, 양안 간 대화는 정부나 정부가 위임한 공권력 기구에서 진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교섭 과정에서 타이완의 안전을 지키자는 3대 보호망을 함께 요구했는데요. 민생안전보호망, 정보안전보호망, 그리고 민주주의 보호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브라질의 새 대통령이 취임을 했군요.
네, 자이르 보우소나루 신임 브라질 대통령이 1일 수도 브라질리아 대통령궁에서 공식 취임했습니다. 브라질은 앞으로 사회주의에서 해방될 것이고 뒤바뀐 가치, 방만한 정부, 정치적 올바름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취임 연설에서 말했는데요. 특히 사회주의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연설 도중 우리 국기는 절대로 빨간색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아주 세차게 깃발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이 사회주의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겠죠?
예, 브라질에서는 2003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 이래 줄곧 좌파 성향 정치인들이 집권을 했는데요. 보우소나루 새 대통령은 15년 만에 취임한 우파 대통령입니다. 예, 과거 군부 독재 시절이 좋았다는 극우 성향까지 스스럼 없이 드러냈는데요. 예, 좌파 정부에서 벌어진 부패 정부와 부패 부정부패와 정책적 무능을 공격해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보소나루 신임 브라질 대통령 어떤 인물인가요?
공수부대 대위 출신인데요. 하원의원으로 7선을 지냈습니다. 2017년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나는 브라질의 트럼프다라면서 대중의 마음을 끌어들였고요.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좌파 정부가 경제적 파탄으로 몰고 간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또 극우 성향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선거운동 도중에 흉기를 든 괴한의 습격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사회주의에서 해방시키겠다고 했는데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고 취임 연설에서 말한 겁니까?
예, 좌파가 망가뜨린 경제를 살리는 게 최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 개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재정적자 확대에 대응할 구조개혁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과 2016년 연이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브라질 경제는요. 2017년에 이어서 지난해에도 1%대 성장률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주요국과의 무역협정을 통한 시장 개방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서 성장 기조를 부활시키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브라질은 중국, 인도 등과 함께요. 2000년대 들어 고호 성장을 지속한 5개 신흥 경제국을 가리키는 이 브릭스의 일원입니다.
네. 시장 개방과 공기업 민영화 대표적인 우파 경제 정책인데 잘 될까요?
취임 초 대통령 인기가 높을 때 밀어붙이면은 개혁 작업이 힘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소나루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인데요. 500석이 넘는 브라질 하원에서 소속 정파인 사회자유당이 차지한 의석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소나루 대통령은 일단 구조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재무부와 기획부, 통상개발부를 하나로 통폐합하는 등 29개의 정부 부처를 22개로 줄였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정책적 관점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잘 맞을 걸로 주요 매체들이 예상합니다. 우선 보소나루 대통령이 강조하는 주요국과의 무역협정을 통한 시장 개방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요구해왔던 것들이고요. 또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외교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에 이 협정에서 탈퇴했죠.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미국은 당신과 함께 있다라고 이를 인터넷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2일 오늘이죠. 백악관에서 눈길을 끄는 회동이 진행되는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연방의회 지도부를 만날 예정입니다. 연방의회 지도부라면은 민주, 공화 두 당에서 모두 4명인데요. 공화당은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 케빈 맥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 그리고 민주당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가 포함되는데요. 민주당 지도자들이 참석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연방의회 회기에서 상원 다수당이 공화당이고 하원 다수당은 민주당입니다. 하원에서는 낸시 펠로시 민주당 대표가 3일 하원 의장 자리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지도부를 만나는 건 역시 연방정부 부분 폐쇄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거겠죠?
예, 그럴 겁니다. 이 회동 이유는 이 셧다운,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부분 폐쇄 상태에 있는 가운데 국경 보안 문제를 설명한다는 건데요. 연방의회가 예산, 그러니까 지출안을 마련하지 못해서 지금 연방정부가 지난 12월 22일 0시부터 일부 부서 업무가 정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출안이 합의를 보지 못하는 건 국경장벽 건설 예산 때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데 필요한 예산 50억 달러가 꼭 있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만 민주당은 장벽이 아니라 국경 보안 강화 예산으로 13억 달러만 책정할 수 있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 상원과 하원이 지난해 말에 독자적으로 지출안을 통과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상원이 국경 보안 관련 예산 13억 달러가 포함된 지출안을 처리해서 하원에 넘겼고요. 이어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 요구를 전액 반영한 지출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경 장벽 예산 50억 달러가 들어간 하원 지출안이 상원에서 처리가 막힌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에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해 12월 11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슈머 대표하고 펠로시 대표를 만나서 예산 문제 논의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문을 닫기 전에 성사된 자리였는데요. 예, 방송으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서로 입씨름만 하다가 끝났습니다.
네, 예, 이 일부로 연방정부 부분 폐쇄가 12일째를 맞았는데요. 그새 다른 협상 노력은 있었습니까?
연방정부 업무가 부분적으로 중단된 다음 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하고 믹 멀베인이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이 연방의회에 들어가서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네.
그 후에 눈에 띄는 협상이 없었는데요. 대신 양측은 주로 언론이나 성명을 통해서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민주당을 연일 비난했죠.
예, 트럼프 대통령 민주당을 비난하는 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주로 국경보안 강화에 장벽이 꼭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국경보안 강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일 올린 글에서는요.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가 3일 의장이 된 첫날부터 연방정부가 폐쇄된 상황을 맞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협상하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쪽 입장에 팽팽하게 맞서는 만큼 극적인 전환이 없으면 다시 이견만 확인하고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백악관 회동에서는 국토안보부 쪽 사람들이 나와서 현 국경 보안 상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비어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태풍의 최저 북한은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흐리고 비가 내리는 오는 곳이 있겠고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4도, 낮 최고 영하 19도에서 영상 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부분 지역은 맑겠으나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평안도는 맑겠고 자강도는 역시 맑겠는데요. 평양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 낮 최고는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안주 아침 최저 영하 15, 낮 최고 영하 2도. 평안북도 자강도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신우주 영하 11도, 최고 영하 1도. 강계 최저 영하 18도, 최고 영하 4도. 수풍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2도. 황해 남북도는 맑고 해주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상 3도입니다. 개성은 영하 11도, 최고는 영상 3도. 함경 남북도 양강도 대부분 맑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함흥 최저 영하 11도, 최고 5도. 장진 최저 영하 20도, 최고 영하 4도. 해산 최저 영하 23도, 최고 영하 6도. 선봉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1도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에 저녁 세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비오에이 월드 뉴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이 핵무기를 만들거나 실험하지도 다른 이들에게도 넘기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언제라도 만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는 PBS 방송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북한이 위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아주 잘 인식하고 있는 김 위원장과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위터 글은 김 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를 발표한 뒤 미국 정부에서 나온 첫 번째 반응입니다. 중국은 타이완과의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지만 타이완 통제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의 타이완 정책을 천명한 타이완 동포에게 고하는 편지 발표 40주년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통일은 타이완을 중국 일부로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중국이 홍콩을 통치하는 방식인 일국양제의 타이완 모델이 통일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타이완의 독립을 막는 데 필요한 모든 옵션을 보유할 것이며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이날 기자들에게 대다수 타이완 국민은 일국양제를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타이완의 민주주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극우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어제 공식 취임했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브라질은 사회주의와 정치적 올바름 그리고 비대한 국가로부터 해방의 날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의 부정부패와 범죄, 경제적 무책임, 이념 등에서 브라질을 해방하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또 시장을 개방하고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훌륭한 취임 연설을 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축하한다면서 미국은 당신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남미 국가 온두라스가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온두라스가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테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사안을 놓고 이스라엘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대통령은 어제 열린 보우소나루 신임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만나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나라는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대구치갈파와 예루살렘의 대사관을 개관하기 위한 결정 과정을 진전시키기 위해 각 국가의 수도에서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필리핀 중부지방에서 열대성 저기압의 영향으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80명을 넘어섰습니다. 필리핀 정부 당국자는 열대성 저기압 오스만이 중북부 457개 마을을 강타해 적어도 85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재난당국에 따르면 사망자들은 대부분 며칠 동안 계속된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가옥이 파괴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과 경찰이 포함된 구조대원들은 현재 사고 지역으로 접근하기 위해 중장비를 동원해 도로를 덮친 잔해를 제거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국경 장벽 예산 문제로 촉발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12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백악관이 오늘 여야 지도부를 상대로 국경 보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백악관에서 열리는 브리핑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원 원내 지도부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의회는 내일 새로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셧다운을 종결하기 위해 국경 장벽 예산을 제외한 새로운 예산을 상정하고 표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국경 장벽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예산안에 공화당 의원들은 절대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